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괴물로 불리며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는 허리케인 매튜가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 동해안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매튜는 앞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만 적어도 300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연안 국가들에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해안지역 주민 약 20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현지 주민 24만여 명이 이미 정전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허리케인이 북상할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 관리들은 매튜가 지역에 큰 재난을 가져올 극도로 위험한 폭풍이라며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상청은 허리케인 매튜가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동부 해안선을 따라 북상한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터키 경찰이 어제 이스탄불 경찰서 인근에 폭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소속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사건으로 10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경찰이 PKK 요원 등 이번 공격에 연루된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PKK 용의자는 이스탄불에서 약 700km 떨어진 터키 중부 아크사라이 지역에서 가짜 신분증을 지닌 채 다른 2명의 남성과 함께 차로 이동하다 붙잡혔습니다.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최근 1년 새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PKK가 벌이는 잇단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을 운행하던 여객열차가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열차 폭발은 오늘 발루치스탄주 마치 마을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철도관리는 열차가 발루치스탄 주도인 퀘타를 출발해 요새 도시 라왈핀디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부상 승객 가운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지만 이 지역 분리주의 단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공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50여 년 만에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공산주의 반군 단체와의 평화 협정으로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온 콜롬비아 내전을 끝내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과 콜롬비아 무장군 지도자 티몰레온 지메네즈는 지난달 남미 지역 최장기 내전을 끝내는 내용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평화안을 되살릴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다수 콜롬비아 국민들은 이 협정이 반군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고가의 농산물 종자를 훔쳐 중국으로 빼돌린 중국인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중국인 모하일롱 씨에게는 가치가 매우 높은 미국 옥수수 종자를 훔쳐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또 모 씨에게 징역형 외에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과 그가 사들인 농장 두 곳의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중국인 용의자들은 기소 전 미국을 떠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군 병사 6명과 민간인 2명이 민감한 군사 장비들을 훔쳐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의 병사들은 미국 테네시주와 켄터키주 경계에 위치한 미군기지 포트 캠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훔친 군사 장비들에는 저격 수용 망원경과 자동 소총 부품, 방탄복, 수류탄 발사 조준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훔친 장비들을 민간인 남성 2명에게 전달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를 통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갱도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북부지방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고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1일 전후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은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습니다. 6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동당 창건일 전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 북한이 여러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갱도에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산 지역에 있는 무수단 미사일 기지의 이동식 발사 차량 움직임도 일부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해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노동미사일 기지와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된 강원도 원산 지역까지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과 3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갱도 입구엔 현재 대형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를 공개할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수시로 북한의 동향과 안보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북핵 위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 대응이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라며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내려진 준비상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핵 개발을 향한 폭주는 다음 달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새 행정부 구성에 앞서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인정받으려는 노림수로 분석했습니다. 부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서 또다시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부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차 핵실험에서 선을 보인 폭발력 규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증폭 핵실험임을 보다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높은 폭발력의 핵실험에 집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어도 증폭 핵실험에 그 가까운 폭발력 규모를 내기 위해서는 지난번 5차 핵실험보다 한 4배 정도의 폭발력 규모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핵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특히 이제까지 발사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올 들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5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대외적으로 과시할 만한 기술 진보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선거 전 막바지에 있는 미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N-8이나 KN-14라고 할 수 있는 통상 말하는 ICBM급 이때까지 한 번도 발사하지 않은 미사일에 쉽게 말해 가장 기초적인 1차적인 발사 실험 가능성은 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쏠 수 있을 만한 시제품을 완성을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가장 초기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발사체를 시위를 하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달 말 관영 매체를 통해 정지위성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공개함으로써 ICBM 도발을 예고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도발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북한으로선 4차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표준화 등 자신들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셈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보일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대북 제재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도 좀 봐야 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어떤 입장들을 좀 면밀하게 북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이 또다시 대형 도발을 저지를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 G2 국가를 자처해온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후원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어떤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중 간의 경쟁의 버퍼존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략적인 부담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대 김은규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제재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줄을 쬐는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이 지난 4일 북핵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미국 방문 중에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차장의 이번 방미는 특히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대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3축체계 구축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위협에 쫓아가기식 전력 증강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합참 김영현 작전본부장의 보고 내용입니다.
도약적 우위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 개념으로 전력 전강을 추진하고 작전 효과,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대북한 역비대칭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한국군은 이에 따라 당초 2020년대 초중반까지 구축하려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체계 완성 시기를 2020년대 초로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3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으면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비롯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북한이 공격하면 지도부 등을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는 KMPR 전략입니다. 합참은 또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신개념 첨단 무기와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합참은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3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현재의 미한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2단계로 운용능력을 향상한 뒤 3단계로 최종 검증을 거쳐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합참은 1단계 작업의 하나로 내년 미한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합참이 훈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또 미한 군사동맹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미군 전략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중국과도 11월로 예정된 한중 전략부장회의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킬체인의 취약점인 탐지수단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전사령부에 전력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북도서에 신속하게 증원 전력을 이송하기 위한 고속전투주전과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비한 레이저 대공무기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국합참은 전방위 군사 대비태세를 완비해 적의 도발 위협을 능동적으로 억제해 정예 강군으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6일 발표한 미국의 여론과 외교정책 관련 연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0%가 북한 핵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본 응답자 비율은 75%를 기록한 국제 테러리즘과 61%를 기록한 비우호국의 핵 보유 가능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한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비율이 81%를 기록했고 경제 제재 강화를 지지한 비율도 80%에 달했습니다. 반면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 북한 핵시설 공습에 대한 찬성이 35%, 북한 핵시설 파괴를 위한 미군 파병에 대한 찬성은 25%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70%는 미군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2014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역대 최고 찬성률이며 2012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북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75%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에 실시된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북한은 19점으로 1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한 다음에 비호감 국가로는 26점에 그친 이란이 꼽혔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1978년 이후 최고치인 5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세 이상 미국인 20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국립외교원이 6일 워싱턴에서 2016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의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러시아의 큰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AAD system is not such a big threat for Russia as to China, of course, because Russian ballistic missiles are more or less very far from this spot.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은 한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잠수함 등 다른 전략 무기들도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사드가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은 아니란 겁니다.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그보다는 사드가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 방어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며 악화된 미러 관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re are anti-Russian economic sanctions enforced.
미국의 반러시아 분위기와 경제 제재 등 미러 관계 악화가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특히 미국이 1990년대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 지지하다가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중립적 입장으로 변한 데 이어 지금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극동 개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적극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중미관계센터 소장 출신인 선재 미 컬럼비아 대학 중국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선 교수는 행사 뒤 BOA에 미중관계 악화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Timing is not right. You know, was not right when she made that announcement because China was having almost a crisis with the United States on South China.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 7월은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위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건 기회주의로 비춰져 중국 정부와 국민의 불만을 모두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발표 시기가 가뜩이나 사드에 우려하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더욱 자극했다는 겁니다. 선 소장과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이날 한국이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서도 사드 같은 전략 무기를 배치해 중러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와 평화 통일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is contradictory to peace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sense that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 없어지면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행사 후 BOA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그 북한의 핵무기 또 이런 전략적 그 도발이 사라지게 되면 남한 내에 그런 어떤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하는 전략 자산을 배치할 이후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힘을 보태고 뭔가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놔둔 채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우선순위를 잘 부여하지 못하고 한국을 북한과 같은 반열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36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 단일 국가의 지원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SDC는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36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액수는 이번 수해 복구 사업에 단일 국가가 지원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당국의 이번 지원은 유엔이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긴급 투입한 485만 달러의 4분의 3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90만 달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에 분유를 제공하는 데 지원됐습니다. 분유는 북한 현지 식품 공장에서 혼합 영양 강화 식품과 고단백 영양과자 등으로 가공됩니다. WFP는 함경북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고단백 과자와 콩 등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이로써 올해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분유는 2,130톤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화 750만 달러 상당으로 스위스 정부가 한 해 지원한 분유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개발협력처는 덧붙였습니다. 개발협력처는 분유 525톤이 조만간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며 455톤은 11월, 524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에 따르면 나머지 지원금 가운데 100만 달러는 국제적십자사 IFRC, 50만 달러는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의 대북 수해구호 사업에 각각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 이재민들이 지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자재를 구입하는 데 2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개발협력처는 덧붙였습니다. 개발협력처는 관계자가 직접 함경북도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왔다며 북한 당국이 10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집을 짓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유엔과 함께 대북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에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일리아나 로스레트넨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 법안에는 공화당의 맷 세먼과 스티브 샤벗,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브래드 셔먼, 알리오 사이레스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로스 레트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김씨 정권이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데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악랄한지 잊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켰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고문받았고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승인 법안은 현재의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 평화, 자유가 퍼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의 근거에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첫 해인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을 거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내무부가 5일 출신 국가 정보와 지침 북한 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이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망명신청과 인도적 보호 등을 다루는 내무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지침과 탈북자들의 출신국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 자유 등 근본 자유들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떤 이견이나 반대도 가혹하게 처벌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은 송환될 경우 사법적 제재에 직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적 범죄로 간주돼 최고 처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북한에서의 박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도 신청자가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탈북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적 통합과 고용, 주거 문제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점이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나 2009년쯤부터 영국 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미의회 산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례보고서에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는 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혹은 노예 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5만 명의 북한인들을 파견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중국 내 북한인 근로자 1만 9천 명에 달하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 보안 요원들이 노동자들과 동행해 이동을 제한하고 여권을 몰수하며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임금 착취, 폭력, 성폭력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록 유엔과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긴 해도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해외 송출 북한인들의 강제 노동이 언급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 내 북한 식당에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5월에는 산시성 웨이난시의 북한 식당에서 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130개 중 100개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미화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국경,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 단속이 강화돼 탈북자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베트남에서 9명의 탈북자가 체포돼 중국 광시장 좌측으로 이송됐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운명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중 국경 단속이 강화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도 줄었다며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에 1,397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지만 2015년에는 1,277명이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올해 탈북자 지원단체들도 계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비정부기구들이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1월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 케빈 가레트 씨가 간첩활동과 중국의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가레트 씨는 부인과 함께 북중 국경인 단둥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며 탈북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연례 보고서에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 결혼과 성매매의 희생물이 된다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통치 구조는 세계 최악이라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전 세계 통치 구조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법치 등 전반적인 통치구조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 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전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능력, 언론 자유, 부패 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네스코가 최근 공개한 2016 브로드밴드 현황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북한만이 유일하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구성된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이용 현황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의 비율과 관련한 국가별 순위에서 전체 대상 147개국 가운데 146위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 작가들이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 팬클럽 총회에서 북한의 언론 탄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북한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망명 북한 팬센터 회원들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스페인의 오렌세이에서 열린 제82차 국제 팬클럽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탈북 작가들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100여 회원국 작가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담은 문학작품과 북한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총회장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관련 영상물을 배포했습니다. 또 총회에 참가한 망명 북한 팬센터 사무국장 김정혜 씨와 김시연 씨는 북한에서 고통받는 문학인들에게 전 세계 문학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작가들의 단체인 망명 북한 팬센터는 2012년 제78차 국제 팬클럽 총회에서 북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인들의 단체로 회원국 만장일치의 인정을 받았으며 북한 주민의 참담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국에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함께 안보 현장을 견학하면서 이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2016 젊은 통일 아카데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평통 또 1박 2일 좋은 체험들, 날씨까지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 구청 앞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요. 2016 젊은 통일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인원들입니다. 2016 젊은 통일 아카데미는 남북한 청년들이 1박 2일간 함께 소통하고 주한미군이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약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과 제3 땅굴 등 생생한 안보 현장을 체험한 행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의 김원국 협의회장입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 국가안보관에 대해서 아니면 통일관에 대해서 이 기성세대와는 좀 생각의 편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북한 핵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 국가의 그 정말 비상시국이라고 할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럴 때 좀 전방에 가서 뭐 민통선에 들어가서 1박 2일을 좀 합숙을 하면서 그 민족관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또 안보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산 교육을 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행사인데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김윤아 학생과 장정원 학생입니다.
젊은 통일에 관한 캠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국제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분쟁이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로서 통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제일 이슈인 것기도 하고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이북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크고 국제학과에 들어오면서 더 관심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땅굴 체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그것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되게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도 참여했던 사람들도 함께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년 캠프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판문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청소년 DMZ 답사라고 그때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판문점 방문을 한다고 이제 그 열심히 이제 통일 논술을 써가지고 전국에서 뽑혀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때 가서 보고 많이 느껴가지고 통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뭐 헬조선이다, 뭐 청년 뭐 지옥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과연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그 비전이 있을까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통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돌파구가 우리나라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통일 문제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이제 기초 자료들을 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체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참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의 현실적 위치에서 이뤄내고 싶은 통일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냈는데요. 지적학도인 김수현 씨는 지적 측량 전문가로서 통일 한반도를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공간정보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창시절에 개성공단 지적확정 측량을 수행하셨던 저희 은사님인 조병현 박사님의 이제 추천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통일시대를 개척하는 지적학도와 대한국인의 사명을 누차 제가 강조를 하셔서 이런 행사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했는데요. 곡물 가공품 제조업을 하면서 통일 관련 사업도 함께하고 있는 이한도 씨입니다.
그 북한 출신 분들하고 좀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통일이나 북한 인권이나 이런 관련해서 교육을 한 10번 정도 교육과정을 참가했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통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느끼고 예, 서로 준비해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도희윤 청년위원장은 이번 캠프에 함께하면서 최근의 북한 변화 실태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그런 DMZ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탐방을 많이 해봤지만은 또 우리 젊은 대학생 청년들과 같이 가서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고문한다는 것은 저한테 아주 귀한 기회고 경험이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뭐 땅굴이라든지 기타 우리 그쪽 현장들은 다 긴장되는 어떤 그 군사의 어떤 안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지역이니만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매 시간마다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이러면은 자신의 살아가는데 또는 통일을 고민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6 젊은 통일 아카데미는 지난 1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됐는데요. 안보 현장을 돌아보면서 통일에 필요한 요소와 통일 이후 자신이 할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통일 이후에 할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는 앞으로도 통일 관련 활동들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의 김원국 협의회장입니다.
앞으로 이번 다녀오면은 10월 7일 날 시민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금년에 광복 7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광복 71주년에 주음한 그 안보 강연에 이런 거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오고
1박 2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다시 집중호우 소식이 있네요.
네,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한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때지만 네. 며칠 전에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남부지방에 집중호우에 돌풍까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지금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0mm에서 많게는 120mm의 비가 예상돼 있는데요. 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 남부지방 태풍 피해 복구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 사이에 더해질 수 있는 2차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 복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이 있을 텐데 여기에 또 이제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 글쎄요 여러 가지 또 추가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다행인 것은 태풍과 집중호우 사이에 짧은 시간이지만 복구에 나설 인력도 있었고 또 장비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그 지난달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큰물 피해하는 다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민간 자원봉사자들 또 공무원 인력들 군인들이 긴급 복구에 나섰고요. 군 장비도 복구 현장에 투입돼서 응급 복구의 속도를 더했습니다.
예.
어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총리도 복구 현장을 다녀갔고요. 지역별 피해 조사가 끝나는 오는 18일부터 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을지
예.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것 가운데선 가장 완벽한 이 한국인 유전체 지도가 완성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30억 쌍의 염기 서열을 순서대로 짜 맞춰 놓은 인간의 유전체 지도입니다.
예.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서 어떤 병도 진단하고 치료도 하고 어떤 새로운 약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유전체 지도인데요.
예.
한국 사람에게 딱 맞는 새로운 유전체 지도가 만들어져서 화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생명공학기업인 마크로젠의 공동연구 성과고요. 이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최신호에 실려서 화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 완성이 아시아권에도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 적용되어 온 유전자 지도는 2003년 미국에서 완성한 유전체 지도를 국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성과이긴 하지만 그 흑인과 백인의 유전체 정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인의 유전적 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는 아시아에서 보면 또 최초의 성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표준 유전체 지도보다 45억 아시아인에게 보다 정밀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성과를 계기로 또 지난 2월부터는 아시아인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 게놈아시아 100K 이니셔티브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장 완벽에 가까운이라는 수식어 뭐 한국이 그냥 내놓은 게 아니고요. 네이처가 네. 전 세계에 내놓은 보도자료에 그렇게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의 그 18,000개 유전적 구조도 알아냈고요.
네네.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190개 유전 정보가 있었는데 네. 절반 이상인 105개도 이번 한국인 연구진들이 밝혀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간식 하면 이제 라면 빼놓을 수 없겠죠. 뭐 라면에
네.
김치.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이 한국 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 한국 기업이 해외로 판 라면이 지난해 2억 2천만 달러치였다는 관세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2011년의 수출액보다 한 17.2%가 늘어난 규모고요.
예.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수출된 라면이 1억 7,500만 달러를 넘어서
예.
올해는 아마 2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한국 라면을 찾는 외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네. 사실 라면 수출 초기에는 해외 각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주 소비층이었는데
예.
지금은 현지인들이 주로 소비자가 돼 있는 안착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에서 생산된 맛 그대로 팔았던 초기와는 달리 요즘에는 현지인 입맛에 맞는 조리법으로 어떤 수출 맞춤형 라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예를 들자면 중국에는 좀 맵고 강한 맛의 라면이 많이 팔리고요.
네.
일본으로는 간장과 된장 맛, 인도네시아에는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그런 한국 라면이 인기랍니다.
예. 그 한국 라면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곳은 어딘가요?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입니다. 전체 라면 수출량의 17.7%로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고요.
네.
다음이 미국입니다. 13.5%, 일본 8.5%, 홍콩 6.2% 이런 순입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가장 한국 라면을 많이 먹는 그 수출 대국으로 역시 자리하고 있고요.
네.
수출 증가폭으로 보자면 홍콩이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480%나 넘게 라면이 한국 라면을 많이 샀습니다.
네.
대만도 126%를 넘어서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 라면 수출폭이 크게 늘었는데요.
네.
지금 한국 라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이런 쪽에 수출이 늘고 있어서
네.
한국 라면 업계가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새로운 그 라면 맛이 인기라고 하는데 어떤 라면입니까?
부대찌개 라면이 요즘 인기입니다.
예.
그 사골 육수에 돼지고기, 뭐 야채, 햄, 소시지 들어가 있는 그 특유의 향을 내는 부대찌개.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뭐 김치찌개와 더불어 즐겨 먹는 찌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이 국물을 라면에 접목을 한 겁니다.
이
맑은 짬뽕 국물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고 뭐 짜장라면을 다투어 생산했던 적도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국물의 짬뽕 라면이 인기였는데
네.
올해는 다 끓인 뒤에 고추장색의 양념소스를 또 다시 풀어서 맛을 내는 부대찌개 라면이 대세입니다.
예.
라면 주요 업체는 농심, 오뚜기, 삼양 등이 있는데요.
네.
각자의 부대찌개 라면 판매량을 놓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부대찌개 맛 라면이 인기라면 이제 곧 그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좀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되면요. 네.
예, 저희 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많이 먹는 라면이 부대찌개 라면이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의 배경과 용어를 풀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구테헤스 내정자는 이제 유엔 총회의 인준 표결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주 유엔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안토니우 구테헤스 내정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